오늘은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방금 읽으신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크리스마스 의미, 이제 크리스마스. 눈치채신 분들은 알 텐데 크리스마스 보면은 이렇게 두 단어를 합친 거예요. Christ하고 Mass하고 합친 거죠. Mass는 그 Mass 줄인 건데 뜻이 뭐냐면 여러분 Christ는 뻔하죠. Christ죠, 그죠? Mass는 뭐예요? 보통 Mass 하면은 천주교 교회에서 말하는 건데 천주교 교회 원래는 이제 교회 하나밖에 없었지만 보면은 일곱 가지 그러한 성사가 있어요. 성사가 뭐냐면 영어로는 Sacrament인데 교회에서 드리는 어떤 의식이죠. 예배인데 그런 성찬이 있는 그런 성사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Eucharist가 있는 그런 성찬. 그래서 같이 주님의 몸을 나누는 그러한 예배, 성찬식인 예배죠. 또 한편으로는 마스는 미스에서 뭔데 미사, 라틴어로 미사라 그러는데 뜻이 뭐냐면 보내는 거, commission, missionary 보내는 거죠, 보내는 거죠. 뜻이 뭐냐면은 Christ하고 보내는 거, send.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신 사건.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보통 천주교에서는 이런 성찬식인 예배를 끝마칠 때 뭐냐면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 전했으니까 메시지를 받은 너희들은 가서 그것을 받고 가라는 얘기, 가라는 얘기, 그렇죠? 저희들 그래서 보통 예배를 마칠 때 끝에 가서 우리 보통 보면은 그냥 저희는 패배송이라는 걸 뭐라 그래요? 파송 노래, 파송 노래. 이제 가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가보면은 파킹라서 나가는데 들어올 때 아니 나갈 때 서 있어요. Now you are entering a mission field. 여러분 이제 선교지로 나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 the true meaning of Christmas. 첫 번째 뭐냐면은 크리스마스는 그냥 우리 선물 주고 뭐 산타가 호호하하 하고 그런 때가 아니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내신 의미는 저희 살피겠지만 특히 우리 요한복음 14장 1장 14절, 15절, 18절 말씀 저와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즉 예수가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원래 말씀이라는 게 The Word라는 게 예수님의 가장 큰 별명인데요. 예수님이 원래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성부와 함께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저희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해서 관계가 깨진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하나님 관계가 상했기 때문에 그때는 복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정말 이제 학생이 그러는데 정말 집에 좋은 아버지 계세요. 아버지는 돈도 있고 사랑도 있어요. 탕자의 그런 얘기죠. 그 아버지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탕자가 떠나니까. 아버지 돈도 못 쓰고 사랑도 못 받고. 누가 보면 15장에 있는 탕자가 어떤 얘기입니까? 그 아버지 없이는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떠났어요.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잘 살긴 뭘 잘 살아? 하나도 못 살아. 그죠? 완전히 거지돼서 바닥을 치고 돈도 없는 것도 서러운데 사랑을 아무도 안 해줘. 사랑 못 받아. 사람 사는 꼴이 아니에요. 그게 지옥이죠. 그래서 그 먼 데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아버지한테 야단 맞을 가고 돌아가죠.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어떡하세요? 아버지가 야단도 안 치고 너무너무 우리를 고마워하시고 반가워하시고 그러면서 그 아들 다시 받아들입니다. 그런 얘기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 전체가 the whole mankind 인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떠났어요. 떠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냥 이게 무슨 뭐 성경 얘기가 아니라 삶 속에서 여러분들 돈이 하나도 없다고 쳐보세요. 돈 하나도 없어. 게다가 돈도 없는데 외로운 건 최악이야, 최악. 돈도 없고 사랑도 없어. 그러면 정말 그건 지옥이지.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떠나면요 더 이상 생명의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 나온 게 어떤 의미일까요? 단지 뭐 많이 먹던 뭐 과일 이런 거잘 먹다가 못 먹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 에덴 뜻이 뭐예요? 기쁨, 기쁨. 떠나기 기쁨이 없어. 생명이 없고.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니까 얘네들이 사랑한 자식들이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고도 찾지를 않아. 가끔 그런 적 있으세요? 애들한테 애들이 잘못하면은 애들한테 야단치면서 빨리 잡았다 그러는데 입에 안 물고 절대 해결 안 해. 고집부려. 아, 어저께는 좀 성숙하지 못한 얘기인데 어저께는 저희 두 아들이 집에서 좀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평소에는 항상 큰아들이 둘째 아들보다 6살이 많으니까 뭐 이거는 상대가 안 되죠. 거의 삼촌하고 조카야. 근데 이제 조카가 좀 컸어. 조카가 커가지고 고등학생이 되니까 형이 뭐 하라 그러는데 빨리 하라 그러는데 안 했어요. 형이 되게 좀 이렇게 성격이 좀 올곧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하긴 하는데 천천히 하니까 이 삼촌이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막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카 볼 때는 굉장히 아 내가 하고 있는데 왜 이러냐고 했더니 만일 아예 딱한대딱 쳤어. 처음 봤을 때 화가 나니까 딱 쳤어요. 저기서 위에서 설교 준비하고 갑자기 아래서 난리 난 거야 지금. 와, 동생이 막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착해가지고 요즘은 집에 한번더 힘이 세거든요. 단단해 막. 그런데 막 부들부들 떨면서 보니까 울고 있어.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정리해지 엄청 아프트도 교통정 그죠. 어떻게 된 거야? 물어보니까 그때 그랬어. 저 그랬어요. 딱 떠오른 게 뭐냐면 제가 미국 유학 왔을 때 제가 대학원 때인데 딱 그런 상황인 거야. 제 동생이 저보다 6살 아래거든요. 고등학생 때였어. 얘 그때 아직 고3인가 그랬고 저는 그때 이제 막 대학원 1학년인 거 같았어요. 근데 얘가 뭐 말을 안 들은 거야. 쟤도 좀 무식했어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때 뭐 24살 때야. 16살 난 동생은 주먹을 한번 날려 한 6번 때린 거 같아. 치열하더라고. 그래도 막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이 자식 형한테 가. 그때 제가 회개했어요. 하고 나서 다신 동생 안 때립니다. 그 사람 다 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어요.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큰아들이 뭐라냐면은 제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야. 들어보니까 형 말이 옳아. 근데 그걸 때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네가 옳은데 그래도 때리지 말고 앞으로 말을 해라. 네가 아무리 오라도 때리면은 네가 그다음에 더 네가 더 그릇되게 되는 거야. It'll become longer. 저희가 좀 이렇게 배울 필요가 있어요. 사람 보면요, 굉장히 고집이 있어요. 저희 큰아들이 솔직히 저보다 더 목사야, 더 목사. 저보다 더 경건하고 더 잘해, 더 잘해. 말씀도 다 외우고 저보다 더 목사야. 그런데 걔조차도 보면 그렇게 인간적인 고집이 있더라고요. 순간에 갑자기 화가 나니까 이게 어지, 그죠? 자기 아들같이 생각하는 동생인데 내가 갑자기 빨리빨리 순종하니까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퍽친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제가 큰아들한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얼굴을 벌겋게 지도 지금 화가 나고 벌겋게 떨려갖고 네 별로 내키지 않죠? 네 그런 거예요. 올라가서는 동생한테 제가 형이 잘못했다던데 아빠가 얘기했어. 다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등치를 막 이런데 막 우통이 막 등치 막 나왔는데 막 울고 있어. 사람들이 그래요. 그건 약과고 아주 작은 얘기고요. 사람들이요. 몇천 년 동안을 하나님 돌아가지 않습니다. 와서 선지자 보내서 돌아오라 그래도 안 돌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선지자들 다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마침내 크리스마스 때 누가 누구 보냈어요? 아버지가, 하늘의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니까 안 되겠다. 네가 가서 좀 정리 좀 해라. 그죠? 정리하라는 거예요. 내 대신 가라는 거예요. 왜냐면 넌 나하고 똑같으니까 나랑 마음이 똑같으니까. 그 18절 말씀 보면은 본래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 하나님 누굽니까 이게? 예수, 예수. 즉 예수가 자기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이 땅에 와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품성, 속성, 아버지의 너희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크리스마스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거죠.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의미는 뭘까? 크리스마스는 뭐라고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냥 myth, 무슨 뭐 전설, 레전드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사실이 굉장히 뭐 증거가 많은데, 보면 우리 누가복음 1장에 제일 처음 보면은 여기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적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예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블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가 태어나고 한 이런 사건들이 본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돈과 벌써 세 사람도 있고요. 그 밖에 많은 목자들, 거의 모든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거짓말이면 뭐 이렇게 소문만 떠돌아다니겠어요. 너무나 소문이 무성할 정도로 그 사실, 진짜 있는 사건에 대해서 소문이 무성한 거여서 이왕이면 정확하게 사실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누가 보고 누가 썼어요? 루크가 쓴 거죠. 누가는요, 누가는 직업이 뭐냐면 의사예요, 의사. 그래서 보면은 이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 복음 보면 특히 우리는 번역체를 보니까 모르는데 원어를 보면은 헬라어도 굉장히 고급 헬라어로 세련된 문체로 스타일로 썼어요. 그 루트로 스타일이 굉장히 sophisticated because he's a doctor. 그리고 룩은 굉장히 정확해요. 의사기 때문에 뭐 대충대충 하질 않아요. 정확하게, accurate하게, 정교하게 적습니다. 그런 사람이 쓴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의사가 지금 뭐 헛맥락하게 소설 쓰려고 시간도 없는데 그렇죠? 거짓말 쓰려고 이렇게 정교하게 몇 장 썼겠어요? 아니요, 누가 그렇게 해요. 사실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니까 적은 거죠. 그렇죠? 특히 또 오늘 말씀 돌아가서 보시면요, 거기에 어떤 사건입니까?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한테 온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아주 천동네, 천동네, 천동네 마치 발렌시아던데 발렌시아에서 무슨 천국이 나냐, 그죠? 그럴 정도로 나사렛이 천동네인데 거기에 누가 왔어요? 천사 중, 천사장이 세 명 중 한 명인 가브리엘이 온 거예요. 와서 요셉하고 약혼한 처녀 마리아한테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28절 말씀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와 다 함께 하시지만 이건 정말 특별한 함께 하심이죠. 그래서 안 놀래가지고 천사가 보고 처녀가 어떻게 된 건가 생각할 때 30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가.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지금 정식 결혼해가지고 아직 합방도 안 했는데 아들 낳는다 보니 갑자기 아들이 좋긴 좋아도 너무 놀라운 거죠. 너무 이상한 거죠. 그죠? 너무 이상해. 그래서 계속해서 천사가 지금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즉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우리가 읽을 때 잘 모르는데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딱 알아요. 구약에서 언약으로 약속하신 메시아. 마리아 정신처럼 가만히 이걸 같이 정리해보니까 어떻게 된 거지? 내가 남자하고 잔 적도 없는데 내 뱃속에 메시아가 들어와서 태어날 거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너무 황당하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똑똑한 사람이니까 물어보죠. 34절 말씀에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어떻게 제가 지금 남자랑 합방도 안 했는데 입시 되겠습니까? 35절 말씀에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룬다는 거예요. 참 믿어지기 힘든 얘기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마리아라면은 그 말 타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믿어지기 힘들어요. 선사가 정말 눈치가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알아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듣고 말해라. 그걸 듣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크리스마스 미닝 중에 우리가 새길 게 뭐냐면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마리아처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증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못 믿고 예수 못 믿는 이유가 뭐냐면은 증거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요. 믿는 것이 순종의 가장 기본이에요. 지금 뭐라고 써있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순종이고 복받는 길이다. 순종해서 하나님 받아들이는 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부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머지 부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이 이겁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보라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못 믿죠. 근데 그때 마리아의 사촌 언니인데 말이 언니지 거의 어머니도 어리냐. 왜냐면은 엘리사벳은 사가랴라 하는 제사장의 그 와이프인데 이미 경수 끊겨서 애를 낳을 수 없는 나이입니다. 대충 나이를 추정해보면 60대 정도인가요? 한 65세라고 칩시다. 이때 막 결혼한, 정혼한 마리아는 몇 살일까요? 한 25세라고 칩시다. 한 40년 차이 납니다. 찾아갑니다. 천사 말 듣고 과연 그런 거 아닌가. 좀 증거를 보여주세요. 가는 거죠.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천사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면은 불가능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렇죠. 그때 가서 보지 않고 마리아의 믿음이 참 큰 게 뭐냐면 가서 보지 않고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차피 나는 내 혼자 독립된 존재가 아니고 어차피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나거라는 하나님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servant, 종인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동의하세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I'm at his disposal. 나는 주님 처분하신 대로 나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천사가 이제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받아들이니까 천사의 이제 미션이 끝나는 거예요. Okay. I delivered God's message.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제 이 여종이 마리아가 받아들였으니까 My mission is completed. 나 이제 임무 완성하고 떠나갑니다. 그죠? 떠나가니까 그 다음에 마리아 행동을 보세요. 이때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빨리 달려가가지고 사촌이 보러 가는 거예요. 왜 보러 갔을까요? 임신했나요? 보러 가는 거죠. 가서 문을 하니까 41절 말씀에 그때 마리아가 들어가니까 엘리사벳 때 이미 임신 6개월이었는데 뱃속에 아기가 갑자기 막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 받아가지고 42절 말씀 뭐라 그럽니까?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네가 이 마리아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당연하죠. 예수인데.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지금 잡은 자기보다 딸 버린 새파랗게 젊은 동생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My Lord's mother comes to me.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지금 내 딸뻘되는 여자아이 뱃속에 이제 들어설 그 아이가 우리의 로드 오실 메시아라는 거예요. 44절 말씀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었도다. 지금 주의 어머님이 오시니까 내 뱃속에 있는 아이 누구예요?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이 누구예요? 침례요. 침례요한. 나중에 보면요. 침례요한이 어떻게 돼? 예수님보다 6천쯤 되겠죠. 6천 형님이야. 6개월 먼저 태어나. 나중에 요한복음 말씀 보면 뭐라고 해요? 침례요한 말하기를 나보다 늦게, 6개월 늦게 왔지만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왜? 몸으로는 늦게 왔지만 원래 존재하시기는 태초부터 존재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45절 말씀에 엘리베스이 계속해서 성을 충원해가지고 성령의 말을 대언하죠, 대언. 주께서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야, 지금 네가 이것을 황당하게 여기고 에이 무슨 소리야 이렇게 여기지 않고 아멘으로 그걸 동의해서 네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거를 받아들였다. 그런 사람은 지극히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지 마리아에게만 아니에요. 저희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먼저 예수를 믿고요, 하나님 믿고 그 다음에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미션을, 소명을, 콜링을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은 지극히 복이 있습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무튼 사람들은 그 미션을 그냥 낭비하는 거고, 웨이스트하는 거예요. 네 번째 의미, 거의 마지막인데요. 네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여기에 성탁의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뭡니까? 거의 읽었지만 하나님과 사람들, 인류 가운데 그 사이에 깨진 관계가 다시 어떻게 돼요? 회복되는 거 어떻게? 죄를 지으면 사망이고 죄를 지으면 더러워져서 하나님하고 분리되는데 그 자체가 사망인데 왜냐하면 사랑과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 떨어지면 어떻게? 사랑도 없고 생명도 없고 죽게 돼요. 이게 지옥이에요. 근데 어떻게? 예수가 와서 그 갭을 어떻게 메꾼 거죠. 죄를 없애는 거예요. 어떻게? 죄 삭은 사망인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삭슬 대신 누군가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목숨으로 대신 지불하죠. 그래서 그 말씀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보면 나와있죠.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만약에 누가 저한테 와서 우리 큰아들을 바치면은 제가 뭐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10억을 주겠습니다. 100억을 주겠습니다. 1000억을 주겠습니다. 아들을 바쳐야지만 이 지구가 살아날 것입니다. 전 그렇게 못 바칠 것 같아요. 정말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하고 경외를 여기는 건 뭐냐면은 어떻게 죄 없는 아들을 그것도 까신데 아들도 까신데 죄 많은 피조물들 좀 보면 솔직히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지만 정말 세상에 보면 별별 더럽고 치사하고 저속하고 세상이 저렇게 유치하고 더러운 놈 같나? 그런 사람 투성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예수 알지도 못하고 십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고귀하신 하나님을 죽여서 그런 사람들 살릴 길 열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런 하나님 크리스마스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그 사건의 처음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여기 네 번째에 대해서 하나 좀 이렇게 추가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케이 이런 것이 지금 성탄의 목적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너무 길어서 다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침례 요한처럼 그리고 마리아처럼 자기에게 준 사명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처럼 우리가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야. You have to witness. Jesus as a Messiah for everyone, just like John the Baptist did. 그렇죠? 또 하나는 어떻게 여러분들 마리아처럼 되셨어요? 마리아처럼 우리 저기 계신 집사님 마리아처럼 한 번 더 임신해 보시겠어요? 웃으시는데 예. 제 말 농담처럼 들으신 모양인데 예. 우리 여기 저희 제일 젊은 자매님 우리 한 번 두세 번만 한 번 셋째 한 번 시도해 볼까요? No, 설레. 근데 할 수 있어요. 지금 보면요. 다음 말씀 읽어보시면 힌트가 생길 거예요. 첫 번째는 침례 요한처럼 예수를 증거하자. 두 번째는 마리아처럼 내 안에 예수를 품으라는 건데 즉 내 안에 성령을 품는데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여기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일체인데 다 하나님이니까 아시에요. Different person이지만 one body, one essence. 내가 우리 안에 저 같은 남자는 특히 더구나 자궁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아이를 품겠어요? 중요한 건 아이를 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를 하더라도요 제가 볼 때도 엄밀히 말하면 마리아를 하더라도 안에 예수를 품었더라도요 얼마든지 불순종하고 나쁜 짓 다 하셨어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럼 먼저 이 말씀 먼저 하나 읽죠.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그렇죠? 우리 안에 저렇게 하면은 우리가 말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효과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내 안에 실제로 예수 아기를 내가 임신했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내 마음과 내 가치관 관점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4장을 보면요. 참 재미있는 얘기 나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국가예요. 이스라엘한테만 하나님의 법궤, 말씀 들어있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지성소에 모시는. 하루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는 블레셋하고 싸웠어요. 싸웠는데 졌습니다. 져가지고 4,000명이 죽었어요. 어? 이거 안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필살의 무기를 가지고 나가자. 뭐였을까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가지고 나와서 블레셋하고 또 싸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이 박살 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더 박살 났어요. 처음에는 4,000명이 죽었는데, 이번에는 언약궤를 못 쓰고 나가서 불구하고, 언약궤를 뺏기고, 게다가 3만명이 죽었어요. 3만명이 죽었어요. 왜 그런가? 제가 자세히 보니까요. 그때 이스라엘 군대를 인솔한 두 사람이, 그 당시 대제사장인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하고 비누아스인데요. 이 친구들은 지체만 제사장이지 아주 나쁜 놈들이었어요. 제사 드리면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다 지대가 먼저 먹고 하나님을 아주 경홀히 마무리 여기는 아주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법궤를 가지고 있었죠. 전쟁이 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러한 악한 자들 법궤가 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능력을 발휘하시는 게 아니에요. 설사 내 안에 악이 예수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순종하지 않으면 다 말짱 헛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야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면 그게 사실은 마리아처럼 복된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의미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새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파성이죠.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마스 보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는 크리스마스는 역사적 사실, historical fact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뭡니까? 믿음이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복받는 가장 기본적인 큰 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크리스마스 목적은 관계를 보기에 깨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붙여서 다시 우리가 생명이고 기쁨인 사랑이신 하나님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다시 마련한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침례 요한처럼 예수를 증거하고 마리아처럼 내 안에 하나님을, 성령을 품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신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